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 읽었는데요. 근데 아멘 하기가 좀 이상하게 끝났죠. 아,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아멘 그러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안 하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코미디를 보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보는 자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어보자 그러고 코미디를 보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한번 웃겨봐라 그러고 그리고 코미디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웃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기기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막 열심히 웃겼는데 코미디언이 이렇게 아이고 저것도 웃기는 거라고 이러고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 나가 보이는 거죠. 은근히 우리는 자기 수준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웃겨봐라. 어디 가면 나한테 좀 재밌게 해봐라. 그래서 웃겨도 웃지 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울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받지 않으려고 하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많이 받지 못하는 거죠. 노래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칭찬하는 데에 참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고맙다, 잘했다, You made my day, 그리고 뭐 하늘에서 온 소리 같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도 뭐 칭찬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뭐 속으로 이렇게 하는 저것보다는 내가 좀 난 것 같은데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대체로 좀 짠 편이세요. 대체로 우리 교회 교인들 빼고. 내 안에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웬만하면 불평합니다. 결국은 내 밖에 뭐가 있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번 은혜 줘봐라 이러면서 설교 들으시는 분이 있고, 오늘도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설교 들으시는 분이 있는 거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아주 충격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한테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그렇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정신 나갔다 그런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너 정신 나갔다, 미쳤다 그랬다는 겁니다. 더 심한 거는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율법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성경이 아주 해박한,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신이 나갔거나 귀신 들린 사람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우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가족들이나 이 서기관들 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너 미쳤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너 정신 나갔다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30살, 30세 되던 해에 우리가 공생애 그러잖아요. 그 전까지를 사생애, 사적인 삶. 그 다음에 이제 30세부터 공생애 그렇게 시작하는데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선 집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몇 번째 아들이시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뵀으니까 첫 번째 아들이세요. 요셉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아버지가 그냥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세 되는 해 그거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쉽게 말하면 뭔가요 이게? 나는 홈리스다. 그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홈리스, 공식적인 홈리스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괜찮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죽으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신 적도 없습니다. 참 당당하셨어요. 예수님 가정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였죠? 목수, 목수.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그거 배우셨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다 추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잡도 놓으셨어요. 30년 목수 생활했으면은 그 대단한 실력 가졌으실 것 같아요. 30의 나이에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홈리스이셨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잡 없는 잡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들이 보면 정신 나가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신 나갔다. 집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포기하나. 한국 사람은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그러죠. 내 집 마련.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내 집 마련, 청약, 저축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하여튼 우린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분들은 집 사는데 아주 그 목표 중에, 여기 사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집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고 집이 있어야만, 그것도 좋은 집이 있어야만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침대에서 자는데 맨날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면 거기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차가 좋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차 타면서 입 걸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서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나. 저는 좋은 향수 뿌리시고 입에서 걸은 말 하시는 아녀자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좋은 차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듭니다. 좋은 집이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좋은 가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표가 달라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한국에서도 최고 인류 대학을 나오시고 미국에서도 PhD를 하셨어요.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 똥차를 타셨습니다. 이분 지론은 차는 이곳에서 저곳까지 나를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교회에 헌신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투잡을 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분은 청년들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차 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사는 게 나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목매고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다고 기죽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삶은, 인생은,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 많이 가진다고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어도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른 일, 옳은 일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욕먹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복이라는 거죠. 정신 나간 예수님께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소리가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정신 나가 보이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목표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세상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인생입니다. 가끔 저 처음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제가 음악 공부했습니다. 오, 제가 음악하는 또 괜찮은 학교에서도 가르쳤어요. 그럼 와, 진짜로요? 그 미국 오셔서는 뭐 하셨어요? 미국 와서는 제가 컴퓨터 공부했습니다. 그럼 와, 진짜 반응이 뭐 제가 조금 과장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지금 뭐 하세요? 그럼 지금 목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0중 8구 아이고 아이고 목사 되면 인생 망가지는 겁니까? 저희 아내는 무용하다가 목사 아내가 됐는데 목사 아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러신다는 거죠. 정신 나가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늘 이제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제가 목사인 것은 저희 아내한테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거 좋아해요. 무엇이 과연 정신 나간 것입니까? 무엇이 과연 정신 차리고 사는 것입니까? 이어령 선생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책을 쓰고 계신데 이어령 선생님 세례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노망 들었다고. 아닙니다. 정신 드신 거죠. 정신 바짝 드신 거죠. 손주 잃고 딸 잃었지만 영생을 얻으신 겁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조금 차렸어요. 계속 차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도 예수님 만나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이유와 목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메뚜기님 아니 하루살이님 벌써 저녁이네요. 우리 내일 만납시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일이 뭐지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메뚜기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잠시 후면요 세상이 깜깜해질 거고요. 그리고 해가 밝으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한참 놀다가 개구리가 야 이제 추워졌으니까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내년이 뭐지? 메뚜기는 한철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면 온 세상에 하얀 눈이 내리고 눈이 녹아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그때 다시 만나면 되는 거야. 메뚜기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메뚜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되나요 이게. 하여튼 정신 나간 것이고 메뚜기에게 개구리는 정신 나간 것입니다. 내일도 모르고 내년도 모르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세상에게 예수님은 정신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이 정신 나가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눌려진 영혼을 다시 해방시켜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예수님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보일 텐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 못하고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이해 못하고 예수 따라 사는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녀?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면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태 교회도 안 다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정신 나갔죠. 주일 밤낮을 일하고 주일이면 또 교회 옵니다. 한 주 6일을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 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 시절 그때가 생각나시나요? 예, 마당에서 막 밥해 먹을 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어떨 때는 주일이 더 피곤했어요. 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열심히 돈 벌어서 10분의 1은 꼬박꼬박 교회에 갖다 바칩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저희 애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애한테 연아 11주 하면 어떨까? 뭐 이 그 캐시어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어요? 저희 애의 첫 대답이 왜? 저희 큰 애가 꼬박꼬박 11주 합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워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헌금을 잘 못합니다. 아,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없으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하늘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재보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신 나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것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만큼 정신 나간 분은 없습니다. 얼마나 정신 나가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정신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하나님, 정신 나간 예수님, 정신 나간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나간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에는 정신 나간 인생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물질적인 세상관과 성공과 세상의 욕망으로 그래야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조차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정신없는 인생으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정신 차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수님 따라 정신없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